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 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 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 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 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 넝쿨을 아꼈거든 함흥여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소선지서 가운데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책이면서 동시에 많은 학자들에게 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이 책이 왜 많은 학자들에게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느냐면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밝히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사람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사람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과연 그 물고기는 정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자라게 하셨고 그 박농쿨을 벌레를 보내서 갉아먹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 벌레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벌레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자들만의 관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들도 많은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았느냐 하는 그 사실이, 그 사실을 밝히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할까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이 달나라에 가서 3일 동안 살다 왔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도 없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 시대 사람들에게 사람이 달나라에 가서 3일 동안 살다가 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요나 시대 사람들 가운데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 시대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해서 사람이 달나라에 갔다 왔다는 그 사실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믿을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그 말씀이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건 속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의 여지가 없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분이 마음만 먹는다면 무슨 일이든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은 사실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만큼, 믿는 만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우리는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노아 홍수 때에 사랑과 평화를 상징하는 감람나무까지를 물어다 준 고마운 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과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했던 비둘기의 이름을 요나에게 붙여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요나로 하여금 사랑과 평화의 메신저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니느웨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비둘기로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와 평화의 비둘기인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니느웨로부터 머나먼 곳으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니느웨까지는 약 900km에 해당하는 먼 길이지만 그러나 다시스는 거기에서부터 더 먼 약 3000km에 해당하는 멀고 먼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불순종한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멀리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반한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요나의 앞길에는 평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을 때 요나 주변에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 항구에는 때마침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요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나에게는 그 배를 탈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요나의 자리까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술술술 풀렸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술술 풀리는 요나의 삶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형통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은 세상의 논리, 욕망의 논리,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형통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장애물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법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조금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 어떻게 불법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조금도 불편함을 느끼지 아니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형통한 것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반증해 준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극장가에는 그동안 1위를 고수했던 스파이더맨을 초월해서 예매율 1위의 박스오피스까지 차지하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가시입니다. 연가시는 한마디로 기생충입니다. 기생충은 자기 스스로 홀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동물이 아니라 다른 동물의 기생에서 그 동물로부터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살아가는 벌레를 것을 말합니다. 이 영화 속에서 기생충인 이 연가시는 사람의 몸속으로 침투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의 일부 중 소장에 자리합니다. 그리고 그 소장에서 사람이 흡수하는 모든 음식물을 이 연가시가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납니다. 인간의 몸을 숙주 삼아서 자라납니다. 단순히 이 연가시는 인간의 몸에 붙어있는 기생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한 몸이 되어서 내장이 바로 이 연가시, 기생충이 되어서 인간의 모든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개걸스럽게 걸신들린 것처럼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이 인간은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바로 그 모든 음식물을 이 기생충, 연가시가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기생충 연가시가 자라나서 이제 성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자기가 나가야 될 때가 되면은 인간으로 하여금 갈증을 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물을 마시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인간에게는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 또한 이 기생충이 조종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는 갈증을 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그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인간은 결국 강물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지게 되는데 인간의 몸이 물 속에 잠기게 되는 순간 그 순간 몸 속에 있던 기생충 연가시가 사람 몸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상당히 섬뜩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영화 속에서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막이나 메뚜기의 뱃속에서 기생하는 이 기생충은 사막이 안에서 자신의 몸을 부풀리다가 이제 성충이 되어서 밖으로 나가고 싶을 때는 사마귀와 메뚜기를 죽이면서 자신의 몸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톡소포자충이라고 하는 기생충이 있는데 이 기생충은 쥐의 몸에서 기생합니다. 그런데 쥐의 몸에서 기생하던 이 기생충이 고양이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번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쥐의 몸에 있는 이 기생충이 어떻게 하면 고양이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고양이에게 잡아먹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생충이 쥐의 뇌에 들어가서 이 쥐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않도록. 그래서 고양이 앞에서 이 쥐가 전혀 무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잡아먹히면 이 쥐 속에 들어있던 기생충이 고양이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개미에게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은 소의 뱃속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 개미로 하여금 풀립 위에 하루 종일 풀립 위에 서 있도록 이 개미의 뇌를 조종합니다. 물고기의 뱃속에 있는 기생충은 새의 몸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물고기로 하여금 깊은 물속에서 헤엄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면 위에서 헤엄치도록 만들어서 새에게 잡아먹혀서 새의 뱃속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동물들의 뇌를 조종한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섬뜩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동물의 세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연가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나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복신앙이 바로 영적인 연가시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복신앙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돈을 잘 벌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잘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복신앙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은 신앙의 본질을 왜곡시키게 되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리 떠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요나 앞에는 모든 것이 술술술 풀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요나에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만을 채우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하나하나 형통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내가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1장에서는 풍랑 속에서 선원들을 구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에는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과 요나가 서로 다투는데 그 다투는 내용 또한 죄인을 구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오직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선원들을 구원하는 이야기, 2장에서 요나를 구원하고 3장에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각 장에서 모든 것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나서가 3장에서 끝나버렸다면 이 요나서는 모든 것이 환상적으로 행복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아름다운 해피엔딩의 이야기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장의 이야기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요나의 모습이 오늘날 내 모습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3장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행복한 결말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에서 시작하는 그 도입부가 요나가 성을 내고 분노했다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결론이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왜 요나가 성을 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요나가 행한 요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기적 때문에 바로 요나가 성을 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있었던 그 사건보다도 사실은 더 크고 놀라운 기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성의 없는 말 한마디를 듣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까지 닿아서 이 수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성읍을 전체가 다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결심할 정도로 그렇게 니느웨 백성들이 타락에 깊은 타락의 경지까지 가 있는 그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성의 없이 던진 이 한마디에 회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이해가 안 되고 놀랍고 신비로운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목이 터져라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 채찍에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다른 분도 아니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니느웨 이방인들이 그 성의 없이 던진 요나의 말 한마디에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참으로 신기롭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신비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앞에서 감격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내고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도 알았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요나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오히려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스르게 만들고 하나님께 화를 내게 만들고 하나님께 도전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요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면 요나는 이토록 극렬하게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요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경 말씀이 단순히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은 반드시 순종과 실천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문제가 된 것은 요나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오직 자기 민족에게만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나의 편협한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언제든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곡시켜서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자기 민족에게만 적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편협한 신앙, 이기적인 신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 자신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킬 수 있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그래서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왜곡되어서 잘못 알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 존재에 대한 자각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많이 습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공생애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너무도 당당하게 그들이 주님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3절, 4절을 보게 되면은 바로 요나와 하나님의 대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성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 과연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면 그가 제정신인 선지자라면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성을 내고 자기가 죽기를 바란다고 하나님에게 불평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노할 자격이 없다. 네가 왜 화를 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는 요나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요나 네가 어떻게 화를 낼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내가 지금 성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성내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리도 성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낼 때 왜 우리가 성을 내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의롭기 때문에 성을 내는 것입니다. 상대는 잘못했고 나는 옳은데 그래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내가 화내는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의로운 것은 사실은 명분이고 더 깊은 내면에서는 내 자존심이 상해서 누군가가 내 약점을 건드렸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해서 내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에게 성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성내는 것이 과연 내가 옳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잘못된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상대에게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을 낸 요나는 이제 동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5절, 6절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더니 요나는 니느웨 성읍 동쪽으로 향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있습니다. 초막을 짓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해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자기가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수많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니느웨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으면서 자기가 햇빛 때문에 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고 자기 자신을 위해 초막을 지으면서 그 초막에서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초막을 짓고 있는 요나를 생각해 보면 그 요나의 모습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철없이 행동하고 있는 요나를 위해서 그 순간에 무엇을 하셨냐면 방농쿨을 만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방농쿨을 예비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방농쿨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풍랑을 일으키신 분도 그 풍랑을 잠재우신 분도 또 큰 물고기를 제어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신 분도 그리고 삼킨 요나를 육지까지 끌고 가서 육지에 토해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처럼 사소한 것부터 엄청난 사건까지 그 모든 일들의 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 백성이라 할지라도 니느웨에 있는 그 수십만 명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요나는 하찮은 것이지만 방농쿨로 인해서 기뻐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요나가 기뻐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이 표현의 히브리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요나가 큰 기쁨으로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의 기쁨이 최상급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농쿨 하나 때문에 이 방농쿨이 그늘을 만들어서 요나로 하여금 햇빛을 가리게 해줬다라고 하는 그 사소한 그 사건이 요나로 하여금 큰 기쁨으로 크게 기뻐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사소한 방농쿨 하나가 만들어주는 그 그늘 가지고도 이처럼 기뻐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방농쿨이 시들어버리는 것으로 인해 불평할지언정 수십만 명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눈꼽만큼의 동정심도 없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 말씀은 바로 전에 있던 6절의 말씀하고는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그늘을 만드시기 위해 방농쿨까지 준비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요나에게 주셨던 그 방농쿨을 벌레를 보내심으로 갉아먹게 해서 시들어 죽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방농쿨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늘 때문에 요나가 큰 기쁨을 가졌는데 그 기쁨을 사라지게 하심으로 해서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가 방농쿨이 시들므로 인해서 당했던 그 고통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한다면 니느웨 백성들이 죽었을 때에 그들이 멸망받았을 때에 그 수많은 백성들이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고통은 또 얼마나 크시겠느냐, 이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가 뜨기 이전에 박넝쿨을 시들게 하셨고 해가 뜬 후에는 뜨거운 동풍을 보내셔서 요나라 하여금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뜨거운 동풍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루하카딤 하리시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서아시아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시로코를 의미합니다. 시로코는 낮이나 밤이나 항상 40도 이상의 뜨거운 고온의 바람을 몰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바람을 인간이 직접 몸으로 맞게 되면 수분이 증발해서 갈증이 나게 되고 물을 섭취하지 아니하면 심하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아주 무서운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가 사정없이 요나의 머리에 내어 쪼이게 되었을 때 또 요나는 죽기를 간구합니다. 아까 3절에서 요나는 한번 죽기를 간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요나가 죽기를 간구한 이유는 멸망받아야 될 니느웨 백성들이 죽지 아니하고 멸망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가 분노함으로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한마디로 선택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느냐고 자존심과 질투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바로 그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8절에서 요나가 죽음을 간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날씨 때문에 날씨로 인해서 좀 불편함이 자기에게 찾아왔다고 지금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날씨 때문에 자기의 머리를 시원하게 가려줬던 박넝쿨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자기가 더워서 견딜 수 없다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요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9절에서 12절,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박넝쿨, 하찮은 박넝쿨이 말라서 죽어버린 그 사실에 대해서 요나가 분노한 것, 그 사실을, 그 요나의 행동이 정당화되려면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분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끼는 것,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사라졌거나 그것을 빼앗겼거나 그것이 없어졌을 때 인간은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사라졌을 때 분노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박넝쿨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참으로 터무니없는 투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요나는 박넝쿨이 시들어 죽어버린 것에 대해서도 분노할 자격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박넝쿨은 요나가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배도 하지 않았고 물을 주지도 않았고 거름을 주지도 않았고 이 박넝쿨을 위해서 요나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요나에게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동안 그 박넝쿨로 인해서 자기가 누렸던 기쁨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을 누군가가 강탈해 가버린 것처럼 요나가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메마른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요나서에서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1장에서 요나를 다시 쓰러 가는 배에 태웠던 선원들입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요나가 이 풍랑의 원인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말을 선원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었지만 그 후에도 이 선원들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찾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메마른 말씀에 사로잡힌 요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외치는 투사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은 멸망받아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의롭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 때도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죽을지언정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해야 한다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강직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또 악행을 저질렀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사람으로서 요나가 그와 같은 분노를 갖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정당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의로운 동기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하나님은 준비된 종을 사용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준비된 사람만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원리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모습들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처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요나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은 자신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그리고 자기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요나는 질투심,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준비되지 않은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잘못된 생각을 굴복시키시면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인간을 인간이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지만 죽고 싶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고 싶은 본능, 또 하나는 죽고 싶은 본능. 그런데 살고 싶은 본능과 죽고 싶은 본능은 똑같은 이유 때문에 살고 싶기도 하고 죽고 싶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살고 싶은 이유,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죽고 싶은 이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고 싶은 마음이 언제가 듭니까? 그것은 내가 정말로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살고 싶은데 누군가가 나의 잘 살고 싶은 그 욕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잘 살고 싶은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때 우리는 죽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고 싶은 욕망이나 살고 싶은 욕망은 결국 나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본능에 의해서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래서 죽고 싶어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서 비롯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나가 왜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만 잘 살고 싶은 겁니다. 우리 민족만 잘 살고 싶은 겁니다. 이런 이기적인, 나 자신을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자기 민족만을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무참하게 무너져 내리게 되었을 때 요나는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방넝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아끼는 방넝쿨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아무리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는커녕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내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세웠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감격과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의 겸손함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과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로 인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